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인사를 안녕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인사 그렇게 하죠. 우리 어릴 때는 인사가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그 인사를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당시에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서 겨울 내 밤에 사람들이 많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늘 굶고 살았습니다. 밥 먹었냐는 게 인사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하면 혼나요. 다이어트 하는 중이니까. 예, 참 좋은 시대에 살죠. 예, 좋은 것이 과연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장 나쁜 시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은 굉장히 좋아져 있지만은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야할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날로 패패해져 가고 그 마음은 어떤 걸 채워도 욕구가 만족되지 않아서 끝없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가는 길이 거의 대다수가 자살로 많이 가요. 제가 중학교 학생들 마인드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작년에 마인드 교육을 마치고 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전교생이 한 300몇 명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두 달 마인드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꼭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타이틀이 333 캠페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요. 그 캠페인을 하고 나왔을 때에 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살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계실 텐데 내 아이가 살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혹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서 잠자리가 없어서 아닐 겁니다. 너무 먹을 게 많고 좋은 집에 살아서 죽고 싶어 하겠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엄마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직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아이를 그냥 방치해버렸던 결과가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과 텅 빈 마음을 결국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손을 댔던 것이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엄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 초등학생이 엄마의 주민등록을 몰래 훔쳐서 그렇게 쉽게 어둠으로 끌려가서 지금은 벗어나고 싶어도 날 수 없는 중독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 자신이 괴로운 거죠. 제가 조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두 달 동안 그 333 캠페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집이 그리워집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부모와 자식의 사이 대화가 주로 이런 대화일까요?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네. 그 이상 대화가 거의 없이 지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게 아이들하고 대화 없이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저녁이든 낮이든 아들과 딸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한 30분 이상씩 나누는 엄마 아빠가 여기 과연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 심히 궁금해요. 예, 거의 대화 없이 사는 시대죠. 대답 안 하잖아요, 벌써. 예,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저 뒤에 분 아예 대답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떠들고 내려갈게요. 성경 이사야 43장을 펴십시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한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8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을 부를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아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첫 번째가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너 내 것이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여기 많은 분이 앉아 계시는 중에 제가 한 명을 딱 지명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지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된 사람입니다.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불렀는가 보니까 쭉 읽어 내려가다가 8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귀머거리가 누구고 소경이 누굴까? 나는 아니겠지. 그죠? 나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신명기 29장 4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혹 아시나요? 외우신 분 있나요? 외우신 분은 누가 뻘떡 밀어서 봐요. 안전자리에서. 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분도 없다니 어찌할꼬. 여기에 사역자들이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사모님도 많이 앉아 계실 텐데, 성경을 다 잊어버리셨구먼요. 하나님이 신명기 29장 4절에서 자막 띄워주시네, 그러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시작.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바기지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 바기지니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아니었다. 왜 안 줬을까요? 좀 주지. 그죠? 아, 그 주면 좋지. 왜 안 줘? 이왕 만들고 잘 좀 만들어주지. 그러면, 눈은 있는데 못 보는 눈이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귀고,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깨달아요. 그죠? 깨닫는 귀신 들려있거든. 정말 잘 깨달아요. 정말 성경을 신통방통하게 잘 깨달으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깨닫는 그분께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이 본인은 깨닫는다고 믿고 계셔요. 잘 들어요. 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은 것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시시비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가 이랬잖아.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그때 네가 이렇게 행동했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성질이 좋으니, 더러우니, 거치니, 순하니, 악하니, 못됐니, 이런 오만 단어가 다 나와도 표현하기 부족할 만큼 상대를 그냥 사정없이 쳐발라버리잖아요. 맞죠? 왜? 내 눈에 비추어진 그대의 모습이 털렸다 이 말입니다. 내 귀에 들려온 그대의 소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통과시켰던 그들의 말이 털려먹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른 소리가 나가야 합니다. 누가 보실 때 본인이 볼 때 반듯하고 옳은 소리고 바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가 그럴 수가 있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걸 시시비로 긁고 넘어져요. 자, 그러면 보는 눈이 없어요. 누가 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보는 눈을 주지 않았는데 보는 것이 어디서 보는 겁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님 되신 사탄 씨가 보여주는 세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오늘 제가 오늘 거기 어디죠? GNC 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물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허물이란 단어는 남자 교사 되시는 사역자님들에게 물었고 죄라는 이야기는 여자 교사로 있는 사모님들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허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도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다,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아는 분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집에 가셔서 구구사전을 펴놓고 찾아보시면 나와요. 허물이란 단어도 구구사전을 찾아서 보면 나와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인간사회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단어들이에요. 그럼 그 단어를 거기다가 왜 죄라고 했고 허물이라고 썼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는 허물이 무엇이고 죄가 뭔지를 말씀해서 찾아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속에 하나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표현을 하셨고 조성하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성이란 말, 이름 그대로 새롭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지을 조, 이룰 성자입니다. 새롭게 지었다. 어떻게? 사람을 다시 어떻게 지었냐? 뭘 새롭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몸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꾸어 놓았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셨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자를 살렸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란 말은 구구사전을 찾아보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라고 죽음이란 단어 의미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됐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장 7절에 들어가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우리 몸, 육체의 몸뚱아리를 만들었고 이 몸, 만들어진 몸뚱아리에다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기는 뭐고 생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직접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질과 영의 세계를 동시에 겸비한 매개체를 만들어서 그 영을 지배해서 그 영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죄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저 불순종 아들과 역사는 영과 같이 그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앙을 쫓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에 핸드폰 있죠? 한번 꺼내보실래요? 케이스를 열고 칩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해보세요. 핸드폰 케이스를 열고 안에 칩을 한번 뽑아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친구하고 바깥 끼워보십시오. 해보세요.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전화번호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누가 번호 주면 제가 일루션 누가 불러주세요. 걸어보라고 그럴게요. 절대로 여러분 핸드폰에 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안 해봐도 뻔히 답이 나와요. 맞죠? 내 핸드폰에 칩을 뽑아내고 옆에 친구를 주고 옆에 친구 칩을 바깥 꼽아보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어느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는지. 절대로 내 핸드폰에서는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 칩을 가져간 그 친구 폰에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었고 거기에 성령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의 칩이 들어오지 못하고 생각의 사탄의 칩이 들어와서 현재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마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민해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턱새기 자기 자신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영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도 안 믿겠지만 하나님의 종도 믿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은 턱새기 자기 자신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느낀 거, 본 거, 깨달은 거, 감각한 세계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절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요 라고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내 생각은 생명이다. 음에 좋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볼게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육신의 생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없으면 됐지. 할 수 없다. 또 못 하려고 또 해. 인간의 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면 아, 마음을 꺾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깨달아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런데 못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은, 이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생각이 어떻게 버려집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와 생각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려면 여러분 육신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잘 데리고 와라야. 그랬나요? 네 자신을 뭐하라? 부인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네 자신을 부인해라 했습니다. 부인은 버려라고 말합니다. 왜? 이거는 버려야 할 대상이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고 다듬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이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에 들은 쓰레기가 사정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버려요. 선악을 알게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는데 그룹들과 하연금을 두어 그 길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또 인간을 또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은 자를 여자를 취해 아내를 삼으니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지고 지금도 주님 앞에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나 쓰임이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야곱을 새롭게 조성을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자, 마음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고쳤는지를 제가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기지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바기지에게 뿌려서 바기지로 정결케 하고 곧 바기지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바기지니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바기지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바기지에게 주되 바기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을 마음을 바기지 속에 두어 바기지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바기지니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읽으면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열국 중에 취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토에, 이 고토는 옛고차입니다. 고향으로 데려가서 나의 시작점이 어디냐? 내 아비 마귀로부터 나는 나왔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했다. 네 아비는 거짓이다. 나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 속에는 진리가 없었다. 예수님이 없었다.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맞지만은 네 마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온 적이 없어. 시작부터 너는 잘못된 놈이었어. 그래서 네 껍데기 죄만 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마음도 바꿔야 돼 라고 한 이야기가 에스겔 3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반에 가서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속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고 이 세상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고 끝을 내신 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세계에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새 언약이 세워져 있느냐? 이루어져 있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뭘 받아들여서 믿음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뭘 받아들였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데리고 가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에게 뿌려서 내 죄를 씻고 정결케 했어.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새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쫓아 행하게 하게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핸드폰 안에 잘못된 칩을 뽑아내고 다시 빼앗기던 칩을 찾아와서 내 폰에 꼽으면 그 핸드폰이 깨어졌던 망가졌던 벨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저는 해외 나가면 한국에서는 칩을 뽑아내고 그 나라 핸드폰 칩을 꼽아요. 그러면 바로 그 나라에서 전화가 통화가 돼요. 단 한국하고는 전화가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그 나라 칩을 꼽으면 바로 전화가 돼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핸드폰이 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핸드폰은 그게 안 됐었습니다. 자, 핸드폰의 기능이 그 대다수가 32기가 넘는 아주 좋은 핸드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처음에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280메가짜리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 컴퓨터 몸체가 거의 거짓말 조금 못하면 이만했어요. 지금은 요만한 걸 들고 다니는데 그게 32기가예요. 폰이. 근데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안에 조그마한 칩 하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작이 됩니다. 맞죠? 그 칩을 빼내면 아무짝에 못 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몸뚱아리,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에요. 맞나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악령이고 악한 영이고 하나는 착한 영이라 그래요. 악한 영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귀라 그러고 착한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악령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일할 때 생각을 넣어주고 하나님을 일하실 때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유경에서 건져내고 고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오는데 말씀을 받아 감각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왜? 핸드폰이 칩은 꼽혀 있는데 내 전화번호가 아닌 나뭇기 꼽혀 있으니까 내 전화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이 핸드폰은 끔찍다라고 눈하다 깜짝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신 내 집 가져간 그 친구 핸드폰에서 계속 벨이 울리겠죠. 내 마음에 말씀을 감각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육체를 향하여 가는 세계만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괴롭고 고문 시간이에요. 제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익히 듣고 배워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을 때 이 말씀은 생명이 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법이 됩니다. 최수인, 최유한 그들은 이 말씀 한마디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말씀 하나가 그들은 죽음에 있던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을 생각의 세계에서 오름의 세계에서 내 관념에서 나를 이끌어내주지 못하고 아직도 생각 속에서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어루하고 힘들어하고 고달프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을까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는 일을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그걸 보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면, 물을 걷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궁창이로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다시 한쪽으로 끌어모읍니다. 그랬을 때 물속에 갇혀 있었던 땅이 드러났는데 드러난 땅을 보고 묻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드러난 땅을 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잘생겼다. 쓸만하네.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땅이 모래땅이든 자갈밭이든 시궁창이든 쓰레기통이든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거는 이야기가 기록이 없어요. 그 드러난 땅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은 심에는 채소와 열매는 과목을 내라. 그랬죠? 그러니 땅이 하고 전부 다 싹을 내고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물을 보고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그러니까 물이 쫙 샤샤샤샥 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면 큰 나무가 자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보고 물 속에 갇혀있던 이 땅이 드러난 그 순간 땅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땅은 뭐하라고요? 금방 얘기해줬잖아요. 땅은 다시 합시다. 이쪽만 해봅시다. 땅은 몰라. 자, 이쪽 땅은 그래 쫓겨났네. 자, 이제 보고 하세요. 시작. 드러난 땅을 보 하나님이 너 땅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 내가 하는 말 네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물어보도 안 하고. 그 땅이 자갈밭이든 그 땅이 모래밭이든 그 땅이 시궁창이든 그 땅이 어떤 막 말라가 어떤 땅이든 간에 그 땅의 조건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난 땅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로 열매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그렇죠? 그죠? 네. 땅이 그 말 듣고 내놔요. 그러면 그 성경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왜 신이 혼돈한 땅 속에 대해서 혼돈을 고치지 못하고 공허를 바꾸지 못하고 허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면에서만 운행을 해야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볼 때 공허하고 허감이 깊고 혼돈 속에 있는데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물이 싸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 신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공하고 혼돈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리가 나 있는데 생각으로 딱 싸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에는 전달이 안 됩니다. 너 떠들어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없이 변하고 옵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바꿔줍니까? 이 마음이 바뀌려면 마음을 싸고 있는 물, 생각을 걷어내야만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요. 언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합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느끼고 깨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 안 할까요? 재미없는 이야기. 가끔 남자들이 화장실 갔다가 지퍼를 안 입고 그냥 뛰어나와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가 이렇게 폼 잡고. 그러다가 당신이 지퍼를 안 올린 게 눈으로 봤어. 음에 좋은가 하고 그냥 돌아다닙니까? 갑자기 얼굴고 항당무가 되면서 바로 지퍼를 끌어올립니다. 맞아요? 잘 몰라요? 어, 이쪽에 계시면 해본 적 없어요? 많지 뭐.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지. 자, 가끔 여자들도 그런 분이 계셔요. 왜요? 거기 노망에 가는 길이라 하더라고요. 잊어버렸죠? 깜빡깜빡. 네온등이 깜빡거리듯이. 이야기가 깜빡깜빡 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본인에게 그 지퍼가 올라가지 않는 걸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바로 수정을 해야 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악하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걸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악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추서 들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지 당신이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42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살 되는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전차 타고? 나귀 타고? 거기 보면요, 전례를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제기를 다 마치고 예수의 부모가 또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갔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는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다가 아는 자와 친족들 가운데 예수를 찾되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찾으면서 다시 턴을 해서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간 길을 3일에 걸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나와 네 부모가 근심하며 나를 찾았노라. 왜 나를 근심하며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을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수양회? 해마다 하니까 오셨습니까? 그게 전례입니다. 주일날 예배? 주일이니까 갑니까? 그게 전례입니다. 새벽기도, 성경 보는 거 습관적으로 전례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첫날 얘기해드렸습니다. 문둥이에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 성 밖으로 내침을 받았습니다. 성 밖에서 겨우 날라오는 떡 몇 개를 주워 먹으면서 생명을 부지하며 문둥이를 달리며 살던 그들에게 그나마 양식이 끊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으로부터 배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문둥이가 되고 집에서 버림받고 성에서 내침을 받아도 그들은 여전히 양식이 있는 대상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문둥이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더 이상 성을 바라볼 수 없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그들은 방향을 돌이킵니다. 여기도 죽고 성에 가도 죽는다. 우리는 죽음이 여기 있으면 살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죽음이구나.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는 곳이다.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양식의 공기 끊어졌을 때 발견합니다. 이미 그 전부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롯이라는 친구가 요단들을 쳐다보고 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다. 야, 끝내주네. 애굽의 들판 같다. 음에 좋아버린 그.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기 전인 거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었죠? 맞나요? 그것이 롯의 눈에 보였더라면 갔을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소경이다. 여러분과 나는 두 눈을 갖고 있고 사물을 보는 눈은 눈이 좋은 사람이 2000명도 1.5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데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십니까? 소설책 읽으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되십니까? 드라마를 듣고 연속곡을 들으면 감동이 돼서 철철 울고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눈물이 나오십니까? 글쎄요. 졸립겠죠? 제가요.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감비아를 들어갔을 때에 경찰청 청장이 저를 만나주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 경찰청 간부 직원들만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이 한 시간 잡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대통령을 만나려고 미팅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공항으로 나가면서 모든 부서의 장관들이 공항으로 다가버렸습니다. 그 청장도 공항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그 밑에 있는 직속부하죠. 그 분야에서 두 번째 높은 부신이었어요. 행정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저는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고요. 그분은 이렇게 쳐다보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제 얼굴 쳐다도 안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말든가 그냥 제 이야기 다 했어요. 한 20분 동안. 그러고 이제 강의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분도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열흘쯤 이렇게 앉았어요. 하여튼 그 홀이 빡빡하게 다 앉았어요. 한 시간 받은 시간을 마다하고 한 시간 반을 했어요. 언제 두 분 다시 오냐 내가. 때는 이때다. 어차피 너는 들어야 되고 나는 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냥 확 복음 전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고 이제 났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앞으로 걸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간증을 하셔서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상관이 시켜서 대신 저를 영접하고 그 강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해 주고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한 10분이나 좀 지나서 일어나 가려고 했던 사람이라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어.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셨어요. 중간에 볼 때 그분은 메모를 해가면서 막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대했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다. 정말 내가 마음이 바뀌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 나라 군인들이, 이 나라의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그럼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이 나라의 모든 인생교육을 책임져 달라라고. 자, 그냥 저는 여기서 듣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분의 마음을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내 마음을 바꿔준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던 이 선교의 종의 그 사랑, 저는 그거 말고 한 얘기가 없어요. 받은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거지 같은 양아치 나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이 인간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목사를 만들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만들어준 것이 누구십니까? 주막 주인이 돌봐줬던 것처럼 내 주인이신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도 목사님이 보내서 간 겁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목사님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옆에 자주 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사님 복음 전하셔요. 아무리 기자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해도 목사님 하신 말씀은 초질과는 똑같습니다. 무조건 복음 전해요. 그걸 제가 배웠어요. 뭐라고 해. 그리고 나는 내 얘기 할게. 그리고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을 해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자, 에스겔 36장에서 우리에게 뽑아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이라는 단어를 믿어 찾으면 돌처럼 딱딱한 이런 표현이 됐는데 내 오름, 나는 오라, 내 눈으로 봤어, 분명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왔던 세 여자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한나와 마리아와 이들이 가서 죽은 예수를 십자에서 끄집어내리고 세마포천으로 싸는 걸 보고 무덤에 넣어둔 걸 보고 돌을 입구를 큰 돌을 막아놓은 걸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사서 안식일 날 기다렸다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무덤으로 막 달려가면서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가보니까 뻥 뚫려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하고 찾는데 옆에 찬란 옷을 입은 사람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같이 찾느냐. 음의 얘기 뭔 말이여 시방. 산자라니 분명히 어제 죽은 걸 보고 갔구만. 그러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여기 좀 살아나셨느니라. 허명도 뭔 소리예요. 살아나기는 뭐가 살아나 없구먼.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또 해줬던 말씀입니다. 그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메, 갈릴리에서 말씀을 듣긴 들었죠. 작년 겨울성에 오셔서 말씀 들으셨죠?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본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입에 사탕 물고 계시죠? 대답 못하시니까. 네, 작년 본문 분명히 목사님이 본문을 읽은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제 얘기 말고 박옥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죠? 참 훌륭하신 분들 만져 계세요. 이 친구들 몰라. 갈릴리 계실 때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라. 그런데 뭔 말씀 들었냐. 뭐라고 하기는 했지. 그런데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야기를 해줘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고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왈! 안 됩니다. 다 버린다는 한 말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이 밤에 타기 두 번을 죽인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가자마자 옆에 이 베드로 그 당이다. 아니야! 하고 도망갔어요. 맞네! 웃기지 마. 저런. 앉자마자 또 누가 기다려. 욕을 하면서 아이라고 부인했어요. 그때, 꺾여! 하고 타기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탄식을 합니다. 내가 틀렸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맞았는데, 그랬는데, 예수가 맞았고 내가 틀렸고. 그때 베드로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는 자기를 철두철미 자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구름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틀렸구나. 나는 예수를 부인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놈이구나. 이게 나구나. 두 개의 베드로를 본 겁니다. 늘 자기만 보았던 베드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리의 사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었던 베드로. 그날은 자기가 전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베드로였는데 부인하는 자기를 본 겁니다. 그때서 자기 자신을 끄트려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마음에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너의 강한 얼음이 있어. 그 굳은 마음을 내가 뽑아내야 돼. 그리고 네 마음에 내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씻기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이걸 디도서 3장 5절, 6절, 7절에서 영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멘. 찾아볼게요. 디도서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말라기 다음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말라기에서 한참 넘어다 보면 디도서가 나와요. 말라기 앞에 있나요? 뒤라에, 뒤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하다가 넘어다 보면은 디도서가 나와요. 제 성경은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디도서라 그랬나요? 네. 자, 찾으셨나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무하셨나니 하셨나니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여기 보면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뭐했다? 하셨다. 성령을 새롭게 했다. 영을 바꾸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을 바꾸었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받고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악한 영이 아닌 성령을 우리 속에 바깥치게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인 새 영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 감각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이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심령의 매힘을 받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바울은 정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영이 들어온 그날부터 바울은 육신을 돌보지 않고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결박 위해서 금식하며 기다린다는 나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주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올라가서 잡혀 죽을지언정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왜? 내 이 복음을 받은 이 사명은 내게 가장 큰 것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성경 어디 놓은지 아십니까? 찾아드릴까요? 성경 66권 안에 있어요. 자, 네, 성경 제가 찾아드릴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하셨나요? 예, 그러면 빌립보서 2장 처음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을 비우고 당신의 마음에 품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위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종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오셨어요. 그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을 섬기는 그 위치로 와서 바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어디까지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또한 그 길을 걷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죽게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마치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이 마음을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세워지는 그날부터 그 마음이 이끌려서 그 길을 또 걷게 되겠죠. 이거는 끝없는 복음을 가진 믿음의 종들의 대물림에 사는 삶입니다.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아이를 놓으면 모든 몫이 여자의 몫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 가운데 수컷이 생명을 돌보는 것은 유일하게 가시고기밖에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자식들을 대물림을 키우는 것은 여자가 해요. 남자는 씨만 주고 도망가요. 여자만 아이를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키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몸속에 세포 뒤에 있는 꼬리에 미토콘드리아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것이 평상시 에너지를 만들어내다가 여자 암컷이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암컷의 몸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의 정보를 계속 자궁 속에 있는 생명체에게 전해줍니다. 그걸 전달받은 생명체는 밖으로 나와서 또 지멋대로 살다가 그 암컷이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부모의 대물림을 또 해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그 생명체 안에 그 정보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수컷 가시고기가 미쳤다고 거짓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따다 정보를 넣어놔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시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 되어 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기지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당신이 다 받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단 하나 박의진이를 사랑한 조건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죄값다는 복음은 들으셨겠지만 그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심고 싶었어. 농부는 땅에다 곡식을 심고 싶어서 밭을 익을 때 자갈을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풀포기를 뽑아내고 밭구랑을 읽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당신의 이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서 이 마음이 내 안에 싹이 나고 자라서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인간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쓸 수 없었어. 조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바꿔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생각 속에 살아간 야곱을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내게는 이 굳은 마음을 빼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기리를 쫓아내며 살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은 전부 다 지 잘났다고 소리치고 떠들고 살지만 부모는 끝없이 그래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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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어느 날 그 아이가 딸이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무했다. 내가 어머니를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남은 생일을 편히 한번 모셔야겠다라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엄청 많이 괴롭히셨어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칠도록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난이 싫었습니다. 일하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밥숟가락 없고 금방 쓰러져 주무시고 코를 골고 주무셔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런 전기도 없었습니다. 간솔불 켜고 공부했던 시절입니다. 간솔이 아세요? 소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배고난 뿌리에서 썩으면은 갱이가 나와요. 기름덩어리. 그걸 잘라가지고 젓가락처럼 잘라가지고 묶어놨다. 그걸 불을 켜고 밤에 바느질하고 공부했었어요. 고구 밑에 새까매요. 그 기름이 타면은. 그래서 연방 타요, 연방. 그래서 주무실 때 얼른 끄고 호롱불을 끌고 내려가지고 불 켜놓고 공부하면 언제 알고 또 일나요? 야이놈 자석에 애지름 달랐는데 불 끄라! 한 번은 꺼요. 두 번도 꺼요. 세 번 되면 열받아 불어. 아니 공부 좀 한다는데 뭘! 밝은 낮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운동해야지 언제. 그러다가 싸움이 붙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공부도 막 하는 거 말로 쳐들어 쳐나가지고 씨. 그때는 너무 재밌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대답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돌아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계셔요. 그는 그 울음을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그 울음을 알아요. 공부하고 싶어하는 저보다 가르치고 싶은 어머니 마음이 더 컸겠죠. 그렇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마음이 느껴졌을 때 모시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는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내게는 이 악하고 인간적인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주의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우리를 고토에 데려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신 그분의 마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음의 멍에를 메고 어떤 장소도 맞아주고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멍청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모든 걸 친히 받으시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입을 다무시고 가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나를 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조건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야곱의 마음에 넣어주고 싶어서 야곱에 있는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이 주의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뽑아내고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대하고 삶을 살아갈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을 감각하게 하시고 나는 내 옳음을 주장하며 살고 싶은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이 마음의 옳음을 오늘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접목시켜 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신령의 매임을 받아 복음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저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의 잡힘을 받는 은혜를 덧입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를 복되게 해주시며 은혜 입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